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오는 27일 북한 여행을 통제하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21일 미 국무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애덤 시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북한 여행 통제법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와이가 미국 주요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은 21일 핵폭발 시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와이는 11월부터 매월 한 차례 대피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핵 공격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은 일제히 실내로 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와이가 적국의 공격에 대비해 경보를 울리고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1980년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입니다. 번 미야기 비상관리청장은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21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부당하게 구금한 미국인들을 모두 석방해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새롭고 중대한 결과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해외에서 불법 구금된 모든 미국인들을 귀국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AFP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시 사건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5개월 동안 중국에서 74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가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인 57.7%가 둘째 아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8.5% 늘어난 것입니다. 왕페이안 계획생육위 부주임은 두 자녀 정책 실행으로 1년여 사이에 출생 인구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36년간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지난해 1월부터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무장단체 알카에다 소속 용의자가 21일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알리 차라프 다마 씨는 2011년 펜실베니아에서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알제리인인 다마 씨는 아일랜드에서 2010년 체포됐지만 아일랜드는 미국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다마 씨는 2015년 스페인에서 다시 체포됐고 스페인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테러 혐의 재판을 위해 외국인을 미국으로 이송한 것은 다마 씨가 처음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이 같은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 연방법정에서 테러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오폭으로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15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가니스탄 국방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헬만도주 게레슈크 지역에서 전날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무장반군 탈레반이 정부군 소초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무인기가 발사한 미사일들이 아프간 정부군 초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들도 아프간 정부군과 연계된 지방 치안군들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낮까지 대부분의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20에서 70mm의 비가 오겠고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난 2015년 7월에요. 최연소 양손 이식 수술을 받았던 미국 소년이 직접 야구 방망이를 잡고 공을 치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8살 나이로 다른 어린이의 손을 이식수술 받았던 소년, 지금은 10살이 됐는데요. 2살 때 폐혈증에 걸려서 양손과 양발을 절단해야 했었는데 당시 대수술을 받고 어려운 고비도 넘기고 지금은 이 회복된 두 손으로 야구 공을 던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소년은 매일 치료받았고요. 또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거부반응인데요. 이 소년은 회복되는 18개월 동안 총 8번 이식 거부반응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 4개월과 7개월이 지났을 때는 참 심각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면역 억제제의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년이 이렇게 양손을 찾고 회복되기까지 담당 의사와 가족의 꾸준한 보살핌과 노력이 뒤따랐을 텐데요.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 위험성도 아직은 있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미국인들은요, 지금까지의 성과만 봐도 앞으로 혹시 발생할 문제점들도 잘 해결될 거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존 덴버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Fly Away 들어보시죠. All of her days have gone soft and cloudy. All of her dreams have gone dry. All of her nights have gone sad and shady. She's getting ready to fly. Fly away.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Peer to peer. Peer to peer. 극단주의에 도전. 바로 미국 정부가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과 같은 테러단체의 온라인 선전전과 이를 통한 이들의 조직원 모집 저지 활동을 벌이기 위해 가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ISIL 등의 테러단체가 청년층을 여론전과 세력력을 키우기 위한 표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테러단체의 선전전에 맞대응하겠다는 목적인데요. 이에 대한 보도가 이번 주 뉴욕타임즈지에 실렸습니다. Peer to Peer, 극단주의의 도전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는요, 미 정부는 이 테러단체의 온라인상 조직원 모집을 저지하기 위한 이 소셜미디어 캠페인 개발에 학기당 $2,000를 지급합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50개에서 75개 대학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급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메릴랜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최근 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제적인 테러단체가 인터넷 선전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극단주의에 대적하는 것이 최근 미국 정부의 주안점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 국토안보부와 다른 연방기관 관리들이 테러단체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 청년층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진단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이슬람 조직들은 이 프로그램이 이슬람교도 체포에 활용할 정보 수집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자동화 시대. 로봇가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 노동자일수록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마트 계산대부터 보석업체까지 곳곳에서 로봇가 사람 손길을 대체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자동 계산기계 4,700여 개를 매장에 투입해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5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고가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매장에서도 은의 광택을 내는 일을 기계가 맡았고요. 가정용 공구 회사인 홈디포에서도 거의 모든 매장에 자율 계산대를 배치했습니다. 계산원이 사라지는 풍경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요. 이렇게 로봇가 빠른 속도로 사람 손을 대체하면서 앞으로 미국 일자리 중 절반이 사라질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동화에 따라 타격을 입는 상위 20%는 연소득 3만 8천 달러 이하인 노동자가 될 것이란 진단도 나왔습니다. 직종으로는 데이터 입력, 텔레마케팅, 손 바느질 등이 자동화 가능성이 가장 큰 10위 안에 꼽혔고요. 이들 10개 직종의 연소득은 3만 달러 이하로 저소득층입니다. 특히 급여관리나 회계 같은 직종이나 법률 관련 직종에서도 전환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7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와 적십자 당국이 북한 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과 적대행위 중재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자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가루 5천여 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절반은 이미 도착했고 영양과자로 가공돼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독자 제재 등 추가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교사들이 한데 모여 한국전쟁과 전후 한국의 발전상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렸는데요. 정규 교과서에서 짧게 다뤄지는 한국전쟁을 미국 학생들에게 보다 깊이 있게 소개한다는 목표로 모였습니다.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남북회담 제의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부는 북한에 끌려갈 가능성을 지적한 반면 남북 간 혼선과 오해를 줄 수 있다며 긍정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에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40%가량 감소했는데요. 자금난이 이유입니다. 21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군사회담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한국 측이 회담일로 제시한 21일까지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좀 편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문 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각 지역의 교사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바로 한국전쟁과 또 전후에 한국의 발전상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었는데요. 올해로 세 번째 열린 행사였는데 이 정규 교과서에서 짧게 다뤄지는 한국전쟁을 미국 학생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한다는 목표를 가진 행사였습니다. 자, 현장을 취재한 조은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학회였죠?
네네.
네. 이게 어떤 행사였는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전쟁과 또 전후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보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4일간 열렸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열렸고요. 또 미국 전국의 20개 주에서 70여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외 교사들 외에도 또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30분이 또 함께 참여해서 총 100여 명이 함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행사가 열린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네, 이 행사 자체는 한국전쟁 유업재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인데요. 네. 한국전쟁을 연구하고 또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하고 기록물을 남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전쟁에 대해서 더 잘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또 이번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이 한국전쟁 유업재단이 이 디지털 자료를 모아서 인터넷 온라인에 공개해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학회 기간 동안에는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네, 나흘 일정으로 열린 학회 기간 동안 강사들도 있었고 또 교사들은 주로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의 입장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강의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한국 전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있었고요.
네.
또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강의 내용을 짜는 실습도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는 특히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었는데
네.
알파벳 ABC 단어에 따라서 핵심 단어들을 한국전쟁과 관련한 단어들을 선별해서 또 한국전쟁을 설명해주는 그런 기초적인 강의도 있었고
네.
또 한국전쟁에 참여한 흑인과 유대인 병사들을 살펴보는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수업도 있었습니다.
네, 직접 강의를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이 그 알파벳을 따라서 풀어보는 그런 강의에도 들어가 봤고 네. 또 이 한국 전쟁에 직접 참여한 그런 참전 용사를 인터뷰하는 그런 강의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네. 강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보통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식이었던가요?
강의 자체는 한 40분 정도로 짧았고요. 또 이 행사 자체가 이제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에 있는 그 소규모 회의장들을 각 강의의 교실로 사용해서 총 100명이 참여했지만 동시에 5개 정도의 강의가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네. 한 강의에는 1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소규모로 아주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한국전쟁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다뤄졌겠죠?
예, 또 그 강사들이 네. 이런 유인물이라고 하죠. 종이에 자신들이 이제 공부를 가르쳐줄 그럴 내용들을 정리를 잘해와서 꼭 매 시간마다 나눠줬는데
네.
선생님들이 이거를 매우 열심히 챙겨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여기에 와서 배운 한국전쟁 관련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랑 달리 이 핵심 내용을 요약해놓은 그런 종이들을 열심히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강생들이 거의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 선생님이 많았겠어요.
네, 주로 이제 한국 전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 많았는데
네.
전혀 동떨어진 뭐 영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또 심지어는 직업을 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직업학교 선생님들도 오셨고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가 다 연관이 돼 있고 또 크게 확장해서 보면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문학 전공 선생님들도 다 왔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네.
사실 뭐 기사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우선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뭐 한국 전쟁은 뭐 둘째치고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되게 많이 알게 됐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꼭 전수해주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줘야겠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미국의 승리이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은 반응들은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가,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가 그런 것들을 자신들도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또 더 잘 알게 됐다는 그런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네, 사실 미국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그 정규 교과서에 한국 전쟁에 대한 교육 자체가 상당히 미약하거나 없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규 교육 뭐 10여 년에 걸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 중에
네.
교과서에 한국 전쟁 관련 내용은 뭐 몇 쪽 정도밖에 없는 걸로 그 선생님들이 말하더라고요.
네. 자, 선생님들이 이 본인의 시간을 들여서 4일 동안 진행됐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된 건데
네.
방학 기간에 네. 참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수업을 들었을 텐데
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기도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한국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왔다. 한국어를 잘 알고 싶어서 왔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고
네.
또 주변에 한국계 학생들이 있었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 가족들이 자신의 학생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또 있었고 또 본인의 가족들, 본인의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자녀들이 또 군대에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은 아무래도 휴전 중이지 끝난 전쟁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경우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국전하고 아니면 한국과 좀 연결이 있는 연결고리가
네.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네네.
한국전에 참전한 용사들 목소리도 들었어요. 기사 중에.
예. 참전 용사들도 많이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강사들이 뭐 이론을 설명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접 전투를 겪었던 그런 참전 군인들이 또 자신의 경험을 설명해주는 게 더 와닿기 때문에 많이 네. 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주체 자체가 한국전쟁유업재단의 주체로 열렸는데 이 단체가 하는 큰 활동 중에 하나는 이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를 기록물로 남기고 또 그 기록물을 녹취해서 글자로 남기고 또 그런 것들이 큰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활동에 선생님들의 또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또 이런 행사가 열렸기 때문에 또 참전 용사들이 이곳에 직접 와서 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인터뷰하는 선생님들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기 위해서 많이 왔습니다.
네. 참전 용사들도 만나보셨을 텐데.
네네.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특별히 뭐 다들 사실 훌륭한 말씀들을 하셔서. 네. 또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한국전쟁을 잊으면 안 된다. 후대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을 했다. 뭐 이러한 맥락에 사실은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1951년에서 52년 해병대로 참전한 윌리엄 알리 씨가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은 저랑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말을 했어요. 본인이 강원도에 미국 해병대로 갔다고. 알리 씨는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어서 이 화큐는 미국의 교사들이 한국의 구한이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학회에서 이런 이 한국전 참전 용사를 인터뷰를 해서 기록을 남기는 또 방법에 대한 교육도 또 비중 있게 이뤄졌다고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군에 입대했고 또 한국에 파병됐는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또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군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가장 치열했던 전투 경험은 무엇인지 또 전쟁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 이러한 질문들은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실무적인 부분까지 전수해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네, 4일 동안의 이 학회는 일정은 마쳤지만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 한국전쟁유업재단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학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총 70분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중에 30분을 또 다시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전쟁유업재단이 한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이 30명의 선생님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네.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데요. 비무장지대 또 부산 유엔 묘지 또 정전 기념식에도 또 참석을 하고 또 산속에 있는 그런 절에서 지내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에 대한 그 한국 역사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참 다양하게 한국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뭐 이런 게 공공 외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 또 학생들에게 영향력 있는 선생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은연 중에 또 부지불식 간에 학생들에게 그게 또 전달이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더 인상이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미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한데 모여서 한국 전쟁을 배우고 또 한국의 발전상도 공부해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문화 체험도 해보는 그런 특별한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취재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취재하시면서 아쉽다거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얘기나 어떤 특별한 얘기가 있으시다면 짧게 해주시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예, 한국으로 선생님들을 초청할 때
네.
특별히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랑 본인의 손자 한국이나 한국전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손자가 같이 여행을 하는 그 모습을 한국에 있는 KBS 방송이랑 또 그 독립영화 제작하시는 분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취재를 할 거라고 해요.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언젠가는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같이 취재를 하면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후세대의 또 다른 발자취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은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디도가 부릅니다. Thank you.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공감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워싱턴에서 열렸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위기 극복과 통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원 코리아 포럼. 미주 한인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토론회의 주제입니다. 이 토론회는 한국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후원하고 한인민간단체인 원코리아재단과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주관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의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과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 의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 문제에 관해서는 외세 우선권을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4,500km 땅을 공중으로 올라가서 옛날에 스칸디스를 곧장 와서 막을 수가 있는 공중 쭉 올라가는 거는 막을 게 따들 게 없어요. 이걸 반대하고
원코리아 재단의 류재풍 대표는 VOA에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포럼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대단한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통일밖에 안 된다. 통일밖에 없다는 그런 거가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 동포가 특히 한국의 시빌 소사이어티가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예요.
이날 포럼에는 전현직 정치인과 북한 선교사, 종교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종걸 의원과 김창준 전 미 하원 의원 외에 케네스 베 서빙 라이프 공동대표, 서인택 통일천사 공동대표, 임혜빈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한국 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생각보다 빨리 열고 싶어합니다. 감정적인 문제, 북한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뭐 이런 문제라기보다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익이 창출되던 과정을 그냥 뒤로하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 경제 구조를 이어나가는 데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 더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 의원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하는 데다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 활동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 정부가 통일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을 공유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북한 문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한 미주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은 자신은 한국전쟁을 겪었다고 운을 뗀 뒤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안에 이 통일 공감입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현재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평화부터 북한으로 하여금 이 핵, 이걸, 무기를 다 금지한 모든 게 속을 있기 때문에 이 통일 공감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돼 730여일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베 선교사는 먼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15년형을 받고 17개월을 그곳에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코마 상태, 혼수 상태로 와서 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대작을 보면서 분노도 일어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집에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며 탈북자 구출과 탈북자 정착 지원에 돕는 Serving Life라는 민간단체를 이끌고 있다면서 이런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요. 핵 위기도 해결이 될 것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북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막대져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에 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케네스베 선교사는 독일 통일 당시 기도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예로 들며 서빙 라이프가 느헤미야 기도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일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주 한인들이 통일 대사로 뛰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인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 협회 임혜빈 대표는 미주 한인 75%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1.5세, 2세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한 한인 민간단체 리멤버 727의 해나김 대표 역시 시민운동에 대한 한인 2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귀한 자리에 보면은 1세들만이 아니라 2세들 그리고 이게 외국인들도 더 나가서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언제나 포커스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좌우뿐만이 아니라 통일은 1세, 2세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언제나 듣고 그래서 고민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좌우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민주당,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다리를 그 사이에도 놓을 수 있을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네.
해나김 대표는 최근 한국전 참전 국가들을 순회하며 참전 용사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한국 내 통일 여론 형성이 미약한 만큼 국내외 통일 여론을 확산시키는 시민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내 통일 여론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서인택 대표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은 오히려 통일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가 돼 있죠. 북핵 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개요하게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력이 없죠. 시민사회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폴리티컬 리더십보다도 이제는 시빌 리더십, 시민사회의 리더십을 시민사회가 건강하게 시민사회가 이제 통일 문제를 놓고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종합적인 또 컴프렌시브한 거죠. 말하자면 아주 다각도의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사회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체인지.
이날 포럼은 예정된 시간에 넘겨 3시간 넘게 계속됐는데요. 포럼을 주최한 원코리아 재단의 류재풍 대표는 통일 얘기는 밤을 새워 해도 모자란다며 통일 여론을 고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대화, 국민 공방견대를 형성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음악같이 생각해요. 오케스트라. 음악 악기가 여러 개 있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오보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 각자 소리가 달라요. 이 소리가 이렇게 융합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모든 걸 동의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두 가지 이 대화를
류 대표는 미국의 헌법도 네 명의 건국의 아버지가 대화를 통해 만든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 역시 무한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사법부의 규모를 줄이자는 제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 세금 삭감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경제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밀수를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연방 당원들은 정부가 세금을 감면할 경우 부채를 청산할 수 없을 거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럼 그 엄청난 정부 부채는 어떻게 청산할 거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하겠냔 말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세금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당이 마련했던 사법부 법에 따라 판사에 임명된 사람들은 결단코 저의 임명장을 받지 못할 겁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4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제퍼슨 대통령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못한 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윌리엄 마베리는 대법원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었습니다. 마샬 대법원장은 윌리엄 마베리가 판사로 임명될 권리를 갖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그 어떤 힘과 권력도 국민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법에 근거해 볼 때 저는 판사로 임명될 권리가 있고 이 점은 미국의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라는 걸 존 마샬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통해 선언했습니다. 헌법은 지상 최고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의회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법으로 헌법에 위배될 경우 아무런 힘이 없는 법이라는 것도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존 마샬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존 마샬 대법원장의 결정은 민주공화당과 직접 맞서지 않고 대법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지도 않는 태도였다며 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프랑스와 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과 비밀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은 루이지애나 영토로 부르는 미국 내 넓은 땅을 프랑스가 통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기에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제퍼슨 대통령은 나폴레옹이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신대륙에 손을 뻗는다면 힘들게 이룩한 미국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결국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관할 지역인 루이지애나 영토를 돈을 주고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멀로께서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 협상 대표로 프랑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지금 영국과의 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미 미시시피강 동쪽 땅을 팔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프랑스 측에서 매각 의사를 보이고 있는 미시시피강 동부 땅을 모두 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죠. 물론 만에 하나 프랑스가 우리 제안을 거부할 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방안을 마련해둬야 하고요.
만약 프랑스가 이 제안을 거부할 때는 미시시피강 하구 지역을 구입해서 큰 항구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거기는 항구를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땅이 있으니까요.
제임스 먼로는 루이지애나 영토에 대한 특별협상 대표 자격으로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협상은 예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미국 땅에 갖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모두 미국에 팔기로 결정했고 프랑스 재무장관에게 루이지애나 영토를 미국에 넘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생긴 부채 청산이 무엇보다 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임스 멀로는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 협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미시시피강 유역과 여러 지류의 유역을 8천만 달러에 미국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이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을 위해 힘쓴 것과는 반대로 연방 당원들은 땅 매입을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루이지애나 영토 매입권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요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연방당은 하나로 뭉쳐야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영토가 남쪽이나 중서부 쪽으로 자꾸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연방당의 지지 기반인 북동부 지역의 주들이 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약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연방당 또한 갈수록 힘이 없어질 거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연방당원 동지들, 이런 상황이라면 북동부의 여러 주들을 관할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방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부 구성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뉴욕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뉴욕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부통령인 아론 버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론 버는 뉴욕 출신 정치 지도자로 대통령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과 끝까지 접전을 벌인 뒤 결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연방당은 아론 버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연방당 편에 서서 지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지만 연방당의 최고 실력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아론 버를 믿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아니, 저 두 양반은 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연방당을 이끄는 두 어른이 손을 잡고 힘을 모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사사건건 맞서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계속 이러다간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정부 수립은 커녕이고 우리 연방당이 밀어도 장담을 못할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문기구에 이 아론보에 대한 비판을 일삼고, 아론보도 지지 않고 해밀턴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으니 이 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정부 수립은커녕 우리 연방당이 산으로 올라가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오랜 정적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아론 버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론 버는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야구공을 다시 던지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연필을 쥐고 글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참 별것 아닌 일상들. 자, 이런 일상이 불가능했던 미국 흑인 소년이 양손 이식 수술의 성공으로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 지구상에 많이 있을 텐데요. 아, 오늘 마지막 인사는요. 아, 이런 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22년 7월 22일 오늘.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어 멘델이 오스트리아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학에 관심을 보인 멘델은 30대 초반 수도원 생활을 하며 과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멘델은 교회 뜰에 있던 완두콩을 이용해 잡종 실험을 합니다. 멘델은 완두의 7가지 대립형질을 중심으로 유전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수학적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이어 1865년 멘델은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성의 법칙을 포함한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발표하고 모든 생물에는 유전 인자가 있으며 유전인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유전학을 창시한 그레고어 맨델, 그는 현재까지도 생명학의 수수께끼를 푼 열쇠를 최초로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4년 7월 22일 오늘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존 딜린저가 FBI가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존 딜린저는 11번의 은행 강도와 3번의 탈옥을 통해 미국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190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존 딜린저는 21살 무렵 16살 소녀와 결혼하지만 가정을 꾸려나갈 형편이 되지 않자 처음으로 식료품 가게를 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발돼 딜린저는 1924년부터 9년 동안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 복역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 강도들로부터 기술을 배운 딜린저는 미국 중서부를 휩쓸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딜린저는 경제 공황의 화근이 된 은행들만 골라들면서 대중의 인기까지 얻게 됩니다. 이후 1934년 감옥에 수감 중이던 딜린저는 나무를 깎아 구두약으로 검게 칠한 가짜 총으로 간수들을 위협해 탈옥에 성공합니다. 이 FBI는 딜린저를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마침내 1934년 오늘 딜린저는 시카고의 한 극장에 나섰다가 126명의 FBI 요원이 발사한 총탄에 맞아 사망합니다. 이후 전설적인 강도 딜린저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퍼블릭 에너미, 즉 공공의 적이 제작되면서 존 딜린저는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